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국방부가 오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벌이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비난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모든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의 활동이 오랜 기간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를 지지해온 국제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의 양유준 대변인은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을 사실 왜곡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야말로 근접 정찰과 동맹 강화, 잦은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높이고 공중과 해상에서 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의회가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이번 핵합의에 구체적인 국제사찰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란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제재 해제로 이란이 얻게 될 재정적 이익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 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의 일부는 전 세계 은행들이 취한 것이라며 미 의회가 합의를 거부해도 언젠가는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논란을 빚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의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서안지구 베이트 엘 지역에서의 주택단지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우익 성향 유대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두 개의 무허가 아파트 시설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지난 이틀 동안 이곳에 거주하는 유대인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충돌을 빚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약속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관련 결의안이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사건 조사를 위해 국제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9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 국가들은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 군이나 칠러 분리주의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비행 도중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발견된 잔해는 약 2m 길이로 마다가스카르 인근 리 유니온 섬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약 7천 명의 수감자들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사면된 수감자들 가운데는 불법 벌목으로 지난주 종신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15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번 사면에 중국인들을 포함해 모두 210명의 외국인 수감자들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와 국가적 화합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에 정치범들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가 영국을 방문하기 위해 신청한 6개월짜리 사업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아이웨이웨이가 인터넷에 공개한 영국 이민국 편지에 따르면 중국에서 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식 기록과 이를 비자 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점이 거부 사유가 됐습니다. 영국 이민국은 대신 아이웨이웨이에게 2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비자를 발부했습니다. 아이웨이웨이는 그동안 중국 당국에 체포돼 일정 기간 구금되거나 벌금 처분 등을 받기는 했지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10월 영국 방문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작년 1월에 미국 프로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을 방문해서요. 김정은 제1위원장 생일에 불렀던 노래 큰 화제였었죠. 당시에 로드먼이 영어로 불렀던 노래가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는 지구촌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할 만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뭐 아무나 언제든 부를 수 있지만은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화나 TV에 사용하려면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음반 회사인 워너그룹에 돈을 내야 합니다. 한국의 한 영화사도 이 노래를 쓰느라고 12,000달러를 냈었다고 하더군요.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요, 문학이나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이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인데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작권을 갖게 되면 누구든지 이 해당 창작물을 사용할 때 주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돈을 내든 어떤 식으로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창작물은 그야말로 공기나 물처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워너그룹이 이 노래를 만들었진 않았지만 큰 돈을 내고 저작권을 샀던 겁니다. 이 노래 저작권에 대한 뒷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 이 노래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2년 전에 이 노래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 감독이 영화에 이 노래 썼다가 돈을 내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100년도 더 된 이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에 누구도 저작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 노래는 저작권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고 소송을 했죠. 이 노래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 1800년대 말에 미국의 학교 교사들이 만든 노래로 유래한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의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노래 하나 쓰기 위해서 비싼 돈을 냈던 영화, TV 제작자들은 이 노래의 주인이 과연 누가 될지, 70억 지구촌 사람이 될지, 여전히 음반 회사가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2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낮 최고 33도에 소나기예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18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23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4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돌리 파튼이 부릅니다. Here You Come Again 들어보시죠.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백인 경관이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서 400년 전 매장된 유골 4구가 발굴됐다는 소식, 또 미국 최대 인터넷 상점인 아마존사가 무인 비행기 드론 비행을 위해서 미국 상공을 구분하자고 제안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비무장 상태의 흑인들이 경찰 총격에 희생되는 일이 여러 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하이오주에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에서 이 백인 경관이 흑인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 어제 오하이오주 해밀턴군 대배심이 문제의 경관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사건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사소한 교통법규 단속이 총격 살해 사건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19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신시내티 대학교 소속 레이먼드 텐신 경관이 흑인 남성 세뮤얼 듀보스가 운전하던 차량을 불러세웠습니다. 네. 이 자동차 앞에 달아야 할 번호판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예. 이 텐신 경관이 듀보스에게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듀보스는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요. 이 자동차에서 내리라는 경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이 텐신 경관이 듀보스를 향해서 총 한 발을 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듀보스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겁니다.
네. 이런 과정이 경관 몸에 부착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예. 앞서 텐신 경관은 듀보스가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자동차에 끌려가게 돼서 총을 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하이오주 해밀턴군의 조셉 디터스 검사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예. 이 동영상을 보면 자동차에 끌려갔다는 텐신 경관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디터스 검사는 듀보스가 전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총격 사건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텐신 경관에 대해서 경찰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했는데요. 듀보스가 자동차를 출발시켰다고 해도 이 총격을 가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텐신 경관 기소 소식 듣고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텐신 경관의 변호인은 오하이오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다른 동영상을 보면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요즘 미국의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이 텐신 경관이 기소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데요. 이 텐신 경관은 올해 25살인데 이 유죄로 판명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오하이오주 해밀턴군에서 그 경관이 임무 중 행동과 관련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숨진 듀보스 가족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듀보스 씨의 어머니 어드리 듀보스 씨는 경관이 경찰 측이 사건을 은폐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진실이 밝혀진 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듀보스 씨의 가족은 보디카메라, 그러니까 경관 옷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보디카메라가 없었더라면 진실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고 텐신 경관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그 최근 경찰의 과잉 진압 방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이 경관에게 보디 카메라를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소된 경관이요. 대학 소속 경관이라는 점이 특이하죠.
네, 그 미국에는 캠퍼스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찰을 두고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네. 이들 경찰은 캠퍼스 내와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데요. 이 주립대학 소속 경찰은 대부분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총을 소지하고 다니고 체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대학교는 어제 텐신 경관을 해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앞으로 경찰 고용이나 훈련 방식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미국 뉴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네. 이번 사건처럼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비무장 상태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에 희생되는 일이 늘어나면서 나온 구호인데요. 이번 오하이오 총격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까?
네, 물론 있었습니다. 예. 이 어제 저녁에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밀턴군 법원 앞에서 그 항의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네.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그 별다른 사건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 신시내티시 관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숨진 듀보스 씨 가족은 시민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평정을 지키자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는 지난 2001년에 흑인 남성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뒤에 큰 폭동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볼티모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그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이 흑인 청년이 경찰에 체포된 뒤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 성난 시민이 상점에 불을 지르는 등 큰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대륙 최초의 영국 식민지였던 제임스타운에서요. 유골 4구가 발굴됐다고 하죠.
네. 제임스타운 리디스커버리 고고학팀과 그 스미소니안 재단이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서 유골 4구를 발굴했다고 28일에 발표했습니다. 네. 이들 유골의 주인은 미국 초기,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이었던 1608년에서 1610년 사이에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땅에 묻힌 지 약 40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네. 연구진은 또 이들 유골의 신원 확인까지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 학계에서는 초기 미국 정착민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임스타운이라면은요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임스타운은 미국 대륙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영국의 식민 정착촌입니다. 1607년에 지금 버지니아 지역에 세워진 이 제임스타운은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딴 건데요. 예. 1994년 제임스타운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제임스타운 리디스커버리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곳에서 발굴 작업이 계속돼 왔고요. 이 유골이 맨 처음에 발견된 것은 2년 전인 지난 2003년의 일입니다. 네. 연구진은 2년간의 그 발굴 작업 끝에 각 유골의 30% 정도를 복원해냈는데요. 이 첨단 과학 장비 등을 동원해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유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이 초기 식민지의 지도층 인물들이었다고 하죠?
네, 그 유골의 신원은 제임스타운 초창기 지도자들이었던 가브리엘 아처 선장과 페르디난도 웨인맨경, 윌리엄 웨스트 선장, 그리고 미국 대륙 최초의 성공의 목사였던 로버트 헌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들 4명의 무덤은 모두 그 당시 그 제임스타운의 한 교회 안, 그러니까 이 재단이 있던 자리나 성가대 자리 같은 데서 발견됐는데요. 연구진은 관의 형태라든가 무덤의 장소 등으로 볼 때도 이들이 당시에 꽤 명망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중에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가브리엘 아처 선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아처 선장은 1607년 초기 이주민들을 이끌고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지도자 가운데 그 한 명인데요. 2년 만인 1609년에 사망해서 그 교회 안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처 선장의 관 속에서 유골과 함께 의문스러운 그 작은 상자 하나가 같이 발견된 겁니다.
네, 상자 속에 무슨 특별한 게 들어있기라도 한 건가요?
네, 아주 작은 그 은으로 된 상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 연구팀은 뚜껑을 열지 않고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 상자 안에 7개의 뼈 조각하고 물이나 또는 피 같은 액체 같은 게 담긴 아주 작은 병이 이 뚜껑이 열린 채 두 개로 분리돼서 들어 있었고요.
네.
또 상자 위에는 영어 알파벳 M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뼈가 사람 뼈인가요?
그게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요.
예.
이 사람 뼈로 추측이 되는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약병 역시 왜 열려 있었는지 또 누가 무슨 이유로 상자 속에 넣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상자 위에 영어 알파벳 M자가 새겨져 있는 이유도 이 아처 선장의 어머니 이름이 메리였기 때문이라는 설, 아니면은 그 아처 선장이 먼트네스이라는 곳의 출신이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후대인들로서는 정확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자 속 물건들이 좀 독특하네요.
네, 일종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로마 가톨릭 교계에서는 오랜 전통이라고 합니다. 현재 학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런 로마 가톨릭 교계의 전통이 개신교 초기 정착민의 관 속에서 발견됐다는 건데요.
네.
이를 두고 그 아처 선장이 비밀리에 가톨릭교를 믿는 신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초기 미국의 식민 정착촌을 이끈 개신교 기독교인 성공회를 추앙하기 위한 성물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연구팀은 이 역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유골들에서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이 많이 발견됐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웨인맨 경의 유골에서는 꽤나 높은 수치의 납성분이 발견됐는데 연구팀은 웨인맨 경이 당시 납으로 만든 접시와 술잔을 이용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처 선장의 경우 충치가 14개나 발견되는 등 치아 상태가 아주 나빴던 것도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발굴된 유골들하고 성물 상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유골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임스타운 안에 있는 한 납골당에 그 보관될 예정이고요. 또 제임스타운 리디스커버리 측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유골이 발굴된 곳을 기념 공원으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단 성물이 담긴 상자는 가끔 전시될 예정이긴 하지만 이 종교적인 상징성을 존중해서 현재로서는 그 상자를 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최대 인터넷 쇼핑 업체인 아마존사가 미국의 상공을 구분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네, 얼마 전에 그 무인 비행기 드론이 버지니아주 외곽에 있는 한 진료소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바야흐로 드론 배달 시대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드론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인 비행기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존사가 이번에는 드론 비행과 관련해서 하늘의 구역을 나누자는 제안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항공우주국 나사와 국제무인기협회 실리콘밸리 지부 직원으로 이 무인비행기 드론과 관련한 회의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 회의에 참석한 구루 김치 아마존 프라임 에어 부회장이 28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늘의 구역을 나누자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요즘 발전 속도로 보면 무인기 드론이 그 보편화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뭐 무인기 관련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하늘을 마음대로 날게 되면 이 혼란에 빠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늘을 나눠서 구역을 정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회의도 드론 교통 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자는 건가요?
네. 지상에서부터 61m 높이까지를 저속 고속 교통 지역으로 설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는 드론기가 저속으로 비행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 61m에서 122m까지는 고속 지역으로 설정해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상업용인 그 무인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일반 항공기하고 충돌할 염려는 없는 건가요?
네, 무인기와 일반 비행기 간의 완충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122m부터 152m 사이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요. 이 헬리콥터나 경비행기 같은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152m 위에서 운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 교통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아마존 회사의 구상대로 드론의 비행 공간이 설정되면 드론의 상용화도 한 발 앞당겨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주제 오늘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이란 핵 합의 관련 청문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의원들은 오는 9월 중순까지 합의안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할지 결정해야 하지요.
네.
자, 그런데 이란 핵 합의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존 케리 국무장관하고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하고 또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죠.
맞습니다. 네. 지난 14일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 또 유럽연합은 이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를 최종 타결했는데요. 미국을 대표해 이란과 핵 합의를 이끌어낸 핵심 인물들이 바로 이 3명의 행정부 인사입니다.
네.
이 중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은 이란의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원자력 에너지 장관과 직접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이란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오바마 대통령 에게 확신시켜주면서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핵 합의 관련 청문회가 시작되면서요. 다른 두 사람보다 이 모니즈 장관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겠죠?
예, 모니즈 장관이 의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 합의에 부정적인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모니즈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호의 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요.
네.
이란 핵 합의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의 피터 킹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모니즈 장관과 케리 장관 그리고 루 장관과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후 기자들에게 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킹 의원은 모니즈 장관이 이란 핵 합의를 설명하는 어조가 참 좋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 케리 장관의 태도는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비난했지요.
사실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이 말을 더 유연하게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평가가 또 나왔는데요. 공화당 소속의 크로커 상원의원 역시 기자들에게 이 케리 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옹호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네.
모니즈 장관은 케리 장관과는 달리 공격적이지 않은 자세여서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의원들부터 인정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예, 지난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모니즈 장관의 목소리를 한번 잠시 들어보실까요?
The deal is based on science and analysis because of its deep grounding and exhaustive technical analysis carried out largely.
네, 모니즈 장관은 이번 합의는 과학과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과학적으로 볼 때 이번 합의는 미국과 국제안보를 위해 좋은 합의임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의원들은 핵 합의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지만 모니즈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과학자답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네, 이 모니즈 장관의 전문성도 의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원 청문회 국회에서는 주로 케리 장관이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브랜든 보일 상원의원은 모니즈 장관에게 직접 이란 핵시설의 사찰 과정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네. 보일 의원은 모니즈 장관의 대답에 이 핵 합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진 모니즈 장관이 청문회 참석해서 아주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네. 모니즈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 사안으로 모니즈 장관과 같이 일을 많이 한다는 존 호이븐 상원의원은 핵 물리학자인 모니즈 장관이 사실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아주 어렵게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할 때마다 비전문가도 알아듣기 쉽게 신경을 써서 말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모니즈 장관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행정부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원래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71살인 어니스트 모니즈 장관은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미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이후 미국의 명문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교수로 1973년부터 재직했습니다. 자, 그리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97년까지는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처의 부처장을 역임했고요.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 에너지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언제 이 장관으로 임명된 건가요?
네, 2년 전인 지난 2013년 5월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장관이 되려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난 후 연방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 모니즈 의원은 당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고 에너지부 장관에 정식 취임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 장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니스트 모니즈 장관이요, 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올해 초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신년 국정연설 당시에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이 장관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화제가 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모니즈 장관의 독특한 머리 모양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모니즈 장관의 머리는 귀 뒤로 넘어가는 짧은 단발머리로 왼쪽 가르마를 타고 굽실굽실하게 내려오는 데다가 머리색이 은색이다 보니까 더 눈에 띄었던 거죠. 예. 거기다 심각한 정치인들의 표정과는 달리 큰 눈에 이 웃는 인상인 모니즈 장관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당시에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트에서도 이 모니즈 장관에 관한 얘기가 많이 오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서 더 떨리지 않았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앉아있었으니까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이 1700년대 미국을 세운 당시 정치인들이 이 중세 스타일인 굽실굽실한 은색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 모니즈 장관의 모습이 당시의 정치인들의 외모와 정말 비슷하다는 뜻이었죠.
네, 뭐 장관의 외모가 화제가 된 건데 이 모니즈 장관의 머리 모양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죠.
네, 이 모니즈 장관은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아내가 본인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계로 브라질 출신인 모니즈 장관의 아내는 전문 미용사가 아닙니다. 이 포르투갈 문학을 전공한 학자로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를 지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손수 남편의 머리를 잘라준다고 하네요. 네. 이 모니즈 장관은 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언제부터 이런 모양을 갖기 시작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1970년대 동부에서 살다가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원으로 진학하면서부터라고 밝혔는데요. 네. 70년대 당시엔 다 이런 머리 모양이었고 본인은 여전히 이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모니즈 장관이 좀 괴짜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니즈 장관은 외모 외에도요. 학문적인 면으로도 괴짜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MIT 대학을 졸업한 모니즈 장관의 한 제자는 모니즈 장관이 이렇게 고위 외교 무대에서 활동하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1970년대 당시 MIT에서 핵 에너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다룬 사람은 모니즈 장관이 유일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핵 문제가 정치적인 난제가 된 지금 이 핵 전문가인 모니즈 장관이 정부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모니즈 장관이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고 하죠?
예, 모니즈 장관은 조부모가 포르투갈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모니즈 장관은 자신의 뿌리가 포르투갈 이민을 무척 자랑스러워 한다는데요. 사실 이번 핵 협상 과정에서 모니즈 장관은 핵 합의 외에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로부터 국가의 최고 훈장인 엘리케 왕자 대공 십자 훈장을 받은 건데요. 네.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모니즈 장관은 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직접 가서 상을 받고요. 24시간 안에 핵 협상이 진행되는 빈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예.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6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데뷔 분이 부릅니다. You Light Up My Life 골라봤습니다. So many nights I'd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Oh,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 본토에서 가장 북동쪽에 있는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메인 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메인 주는 1820년에 50개 주 가운데서 23번째로 연방에 가입한 주다.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메인주는 미국 본토 가운데서는 가장 북쪽 그리고 가장 동쪽 끝에 있다. 미국 대륙의 가장 동쪽에 있으니 어쩌면 떠오르는 해도 가장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메인주는 미국의 동해안, 그러니까 대서양 해안과 접해 있는데 동부에서 시작된 식민 시절의 분위기가 아직도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항구의 선술집 자리며 수백 년 세월 바닷바람을 견뎌낸 부두, 선착장, 고깃배 등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메인주만의 독특한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것들로 또 등대가 있다. 바다 사람들에게 망망대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다 만나는 한 줄기 등대의 불빛은 그야말로 생명빛과도 같다고 하지 않던가. 메인주의 등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메인주의 등대인 헤드라이트를 보지 않으면 메인주를 가지 않은 것과 같다는 소리도 있다. 메인주에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로렌 가이거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Portland Headlight is very famous in Maine, and it's commissioned by George Washington. It is the state's oldest lighthouse.
메인주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헤드라이트 등대입니다. 포틀랜드에 있는데요. 이 등대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데요. 하얀 기둥의 헤드라이트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입니다.
메인주는 미국에서는 최북단 대서양을 따라 위치해 있어서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서 춥기로 유명하다. 미국 어떤 주는 가로 면적이 더 넓기도 하고 어떤 주는 세로 면적이 더 길기도 한데 메인주는 긴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남부와 북부 기온차가 특히 심하다. 가이거 씨의 설명이다.
Maine enjoys a very healthy, comfortable climate with four distinct seasons.
메인주는 기후가 좋고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공기가 정말 좋고 깨끗하고요. 봄, 가을에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겨울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이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메인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메인주는 보통 해안 지역과 남부, 북부 크게 세 부분으로 기후를 구분하는데요. 해안 지역은 해안성 기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선후라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편이죠. 남부와 북부는 기온차가 심합니다. 남부와 북부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 20도 가까이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메인주는 50개 주 가운데서 주 면적 순위 39위로 그다지 큰 주는 아니다. 땅도 척박해서 농사도 잘 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바다가 있고 항구가 있으니 해산물은 좋지 않을까? 물론이다. 메인주는 특히 바닷가재 요리가 아주 일품이다. 연간 약 400만 파운드의 랍스터, 바닷가재가 메인주 해안에서 잡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As you all know, our lobster is most famous and much fresher than any of them at the market. And
메인지의 바닷가재는 아주 유명하죠.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 자리에서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쪄주는 곳도 많은데 다른 어떤 곳보다 맛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굴과 조개도 아주 맛있어요. 찐 옥수수와 같이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re are no rules other than you must eat the entire tail and entirely both claws. Crush those lobsters!
바닷가재를 먹으러 부둣가를 걸어갈라치면 알록달록 수많은 자물통을 매달아놓은 철조망이 길게 서 있는 걸 볼 수도 있다. 바로 메인주 포틀랜드시의 명물이다. 자물통에는 대부분 사랑하는 남녀의 이름이 적혀 있다. 듣자니 한국의 남산길에서도 이런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다던데 철조망에 자물통을 매달아서라도 헤어지기 싫은 남녀의 마음은 동서양이 따로 없나 보다. 메인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는 아케디아 국립공원이다. 몇 년 전 어느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다시 찾고 싶은 국립공원으로 선정됐던 곳이기도 하다.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여느 공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 바닷가 절벽과 섬으로 이루어진 해상 국립공원이니 말이다. 다시 로렌 가이거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Acadia National Park, which comprises more than 35,000 acres of land.
아케디아 국립공원은 마운트 데저트 섬과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메인주에서는 유일한 국립공원이고요. 한 곳에서 산과 바다, 절벽, 숲, 연못과 벌판까지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지 대부분은 숲으로 우거져 있다. 메인주는 육지의 85% 이상이 삼림이라고 한다. 잔뜩 눈이 온 겨울날 빽빽이 들어선 전나무 숲과 소나무 숲의 이국적 풍경은 유럽의 추운 어느 나라를 떠올리게도 한다. 삼림이 많다 보니 임업이 활발해서 목재와 종이 제작을 주도하고 있다. 메인주는 항구도시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성장가도를 달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 중심이 미국의 남서부로 이동하면서 상당한 인구 유출과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인구도 별로 없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 대신 메인주는 설문조사를 하면은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주로 이웃 버몬트주와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주다.
네, 메인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메인주의 주도는 어딘가요?
네, 주도는 오거스타인데요. 다른 여러 주들이 그런 것처럼 이 메인주도 가장 큰 도시는 주도인 오거스타가 아니라 앞에서도 종종 나온 이 항구 도시인 포틀랜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포틀랜드가 서부에 있는 도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이 포틀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도시가 둘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서부 오레건주에 있는 포틀랜드고요. 예,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메인주에 있는 포틀랜드입니다.
아, 네. 이 오레건주 포틀랜드도 항구 도시죠?
예, 맞습니다. 이 포트, 항구, 랜드, 땅이라는 이런 이름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두 도시 모두 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 도시고요. 예. 예, 또 각각 이 메인주와 오레건주를 대표하는 최대 도시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재밌네요.
예, 그런데 이 두 도시의 이름이 같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네.
예, 실은 이 오레건주 포틀랜드가 메인주의 포틀랜드에서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 배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1800년대에 이 오레건주 포틀랜드가 개척될 당시에 동부 보스턴 출신과 메인주 포틀랜드 출신의 두 명의 개척자가 이 각각 자기 고향 이름을 지명으로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서로 의견이 맞서서 결국은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메인주 포틀랜드 출신의 프랜시스 패티그로브가 이 3세판 가운데서 두 번을 이어서 결국 오늘날의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메인주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메인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등대와 범선 한 척이 새겨져 있는데요.
네.
예, 메인주의 해양 역사를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대는 앞에서 소개해 드린 대로 포틀랜드에 있는 헤드라이트 등대를 말하고요. 이 범선은 1900년에 조성돼서 메인주부터 체사피크만까지 이 대서양 해안을 누비던 유명한 빅토리 차인 범선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Delaware, Florida.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메인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동부 메릴랜드 주로 가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phrase that I'll teach you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영은 선미에게, Yes, I just got paid today. 나 오늘 월급 받았어.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이 돈을 다 써버려야지. Dinner is on me tonight. 얘들아, 오늘 저녁은 내가 다 살게 라고 하니까 설미는 What? 뭐라고? You'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10 people? 우리 10명 다 저녁을 사준다고? You'd better watch out. 너 조심하는 게 좋을걸?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월급을 벌써 그렇게 써버리면 위험해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Today's phrase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인데요.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means that someone will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and they want to spend it quickly. This phrase is used when talking about the reckless spending of money. And if someone spends money recklessly, they will never have money for emergencies, right?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말 그대로 하면 주머니 속에 돈이 다 타들어간다인데요. 불에 다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이 영어 표현 burn a hole in one's pocket을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our conversation again.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불에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to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To spend money quickly and recklessly.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18년 7월 30일 오늘 소설 폭풍의 언덕으로 유명한 영국의 여류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영국 북쪽 요크쇼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 가정의 넷째 딸로 태어난 에밀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남은 두 자매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의 언니는 소설 제인 에어의 작가로 유명한 샬롯 브론테였고 동생은 소설 아그네스 그레이로 유명한 앤 브론테였습니다. 이 세 자매는 이후 1846년 자신들이 써온 시들을 한데 모아 시집을 펴냅니다. 하지만 이 시집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어 에밀리 브론테는 한 해 뒤인 1847년 소설 폭풍의 언덕을 발표했습니다. 황량한 요크셔에 있는 외딴 저택을 배경으로 주인공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간의 비극적인 사랑과 복수를 담은 소설 폭풍의 언덕은 하지만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소설 폭풍의 언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듬해인 1848년 숨을 거둡니다. 소설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가 죽은 뒤 뒤늦게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날 소설 폭풍의 언덕은 햄릿의 리어왕, 멜빌의 백경과 함께 영문학의 제3대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5년 7월 30일 오늘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에서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35개 나라 정상들은 이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극복하고 좌우 진영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동유럽 공산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I have come to Helsinki as a spokesman for a nation whose vision has always been forward, whose people.
이대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인권보다는 내정 간섭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된 회의 끝에 각 나라 정상들은 상호 간의 국경 존중과 내정과 외교정책 불간섭 등 10개의 원칙을 담은 이른바 헬싱키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헬싱키 선언은 이후 냉전 당사국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